우리가 레위기 전체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잘 유지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잘 알게 됐습니다. 레위기 전체를 1부와 2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그 1부는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말씀인데 주로 제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짓고 세상 살면서 부정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었는데 하나님께 성실한 예배 생활, 온전한 제사 드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죄받기도 하고 우리 삶이 거룩해지기도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일부 말씀인데 제사 법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7장에서부터 마지막 27장까지가 제2부에 대한 말씀인데 일상생활을 어떻게 구별되게 살고 일상생활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성결법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확보하게 된다고 하면 그 거룩한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할 터인데 생활 속에서 애매한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삶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2부의 말씀입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또 나누어질 수 있는데 첫 번째 17장에서 20장까지 말씀은 일반적인 일상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둘째 부분인 21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은 제사 생활을 통한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25장 말씀은 세속 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고 마지막 26장, 27장은 레위기 전체의 결론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17장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의 식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먹고 마시는 식생활이 어떻게 신앙과 연관될 수 있는가를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식생활조차도 이방인처럼 이방인들처럼 탐심에 치우쳐 있거나 정결하지 못한 식생활로 몸과 마음을 해치거나 또 거룩한 백성답지 않거나 그런 모습들을 경계하게 하시면서 식생활을 아주 정갈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식생활을 통해서도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 보여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은 이 먹고 마시는 모습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갈한 식생활을 한다는 것을 이웃에게 보이게 되고 그런 구별된 모습 보이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식용으로 소나 양이나 염소 등을 도축할 때 그때부터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정성스럽게 절차를 거쳐서 잡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잘 이해가 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식생활을 위해서 식용을 위해서 동물들을 도축할 때도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 의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심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양과 염소를 잡을 때 먼저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 고기 부분들을 식용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함부로 짐승을 도축한 사람들에 대해서 피 흘린 자가 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이 피 흘린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마치 살인한 사람처럼 무죄한 사람의 피를 억울하게 흘린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셔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의 상당한 보응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짐승을 죽였는데 사람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의 생명,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그 생명을 다룸에 있어서 생명을 다루는 사람다운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식용을 위해 가축을 잡을 때에도 하나님께 먼저 피를 바치고 기름을 드린 다음 나머지 것을 사람이 식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나누어 먹게 되었습니다라며 기쁨과 감사로 식생활에 임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동물들을 함부로 남용해서 잡거나 무절제한 식생활을 하거나 이방인의 관습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이어서 식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일정한 기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다 했습니다. 동물을 지나치게 학대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생명을 남용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도 경계해야 되는 것이지만 또 지나치게 동물을 신성시해서 숨기는 일도 없도록 해야 된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이 동물들을 식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용하거나 함부로 생명을 소홀히 취급하지 말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우상화시키는 것도 금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필요한 만큼의 식생활을 통해서 절제된 삶을 보이라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에서 그 이후에 대한 말씀은 주로 한 가지 주제인데 이렇게 식생활을 할 때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 하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규정은 그 후에 신약시대에 와서도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했을 때 일반적인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만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규정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소중한 규정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물의 피 먹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 도축장에서 동물을 잡아서 식용으로 시장에 내다 팔 때 먼저 그 동물의 몸에서 피가 완전히 빠져나갔는지를 랍비들이 세심히 검사하고 그 후에 시장에 팔리게 하는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히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그 자연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동물을 도축할 때 동물이 흥분하고 공포를 느끼고 그 나름의 분노를 느끼는 그런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 몸에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소가 많은 부정적인 호르몬이 분비되게 되는데 그것이 다 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이 동물의 피를 먹는 것은 동물의 독소를 먹는 것처럼 건강에 좋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이다. 그렇게도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더 첨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들이 사람이 죽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 죽는 것을 보고 아, 이 생명이 피에 있는 것이구나. 피가 빠져나가면 사람이 죽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이 피가 생명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함부로 취급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 존중의 정신으로 이 피를 먹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현대사회는 이 먹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생명 존중의 정신이 많이 사라지게 되고 생명이 위협당하는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같이 읽을 때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단순히 내 손으로 누구의 생명 해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명 존중의 정신과 문화가 확산되고 생명들이 보호받는 사람의 생명이 보호받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 계명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이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 우리가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생명 보호와 존중의 정신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시면 피가 생명과 일체다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회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정신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기고 난 다음에 전 세계의 모든 선진국들이 무기 산업을 굉장히 발전시키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이 지구상에 그런 무지한 전쟁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고 이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전쟁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환상이 깨지게 되면서 너도 나도 군비 확충의 나라들마다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침공에 대한 두려움을 다 느끼면서 군비 산업이 군수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과학과 기술이 진보되어 가면서 이 모든 첨단 과학과 첨단 기술이 다 모여드는 곳이 또 이 무기 산업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과학과 이 모든 인간의 기술적인 발전들이 이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에 집중적으로 모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지구촌의 생명 존중의 정신이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지켜나가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날마다 더 깊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생명은 피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정신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 피는 너희 생명을 위해 속죄 제물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것이지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온전히 드립니다라는 것이고 죄 지은 내 생명이 이 대속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으니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헌신의 맹세가 동물의 피를 하나님 제단에 바치면서 가지게 되는 신앙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내가 가지는 것이 온전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하는 것처럼 되는 것이어서 신앙적으로 옳지 않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동물의 피를 함부로 먹는 것이 건강에도 아주 치명적인 해가 될 수 있어서 금지하는 것이요. 또 생명 존중의 정신을 가르치시는 것이면서 중요한 교훈이고 또 피는 하나님께 바쳐야 될 속죄의 제물인데 그것을 사람이 가지는 것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금지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신을 잘 기려서 날마다 우리가 몸의 건강을 살피는 삶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생명 존중의 정신으로 나와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으로 잘못 취하는 잘못도 범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도 구별된 모습으로 또 정갈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서 먹고 마시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이라, 성결하게 보이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식생활까지도 성도답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